욥기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과도 같습니다. 세 장은 욥이 이제 욥기서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29장에서는 욥이 지난날 자신이 받았던 축복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그 축복들을 회상함과 동시에 본인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를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항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의 항변하는 내용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원인도 모르는 그 고통과 그 고난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내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누명이 괴롭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며 욥은 자신의 무서운 고난이 닥치기 전에 삶을 회상합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욥을 보호하셨고 그의 길을 비춰주셔서 인도해주셔서 욥은 본인이 형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치었고 욥은 그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운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인생의 길, 본인은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욥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욥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4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6절에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거친 황무지와 같은 바위가 기름을 쏟아낼 정도로 본인은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으니 그는 거침이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그립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셨습니다. 나의 인도자셨습니다.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입니다. 내가 가장 그립고 소중한 것은 그만했던 재산도, 그만했던 명예도, 그만했던 사람들의 칭송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던 그때가 가장 그립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욥의 아쉬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지나간 나의 황금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내 집이 환하게 빛나던 그때가 아쉽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의 이야기를, 욥의 회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우정의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신앙인은 이 비밀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욥의 마음에는, 욥의 과거의 모든 시간에는 이 비밀이 있었던 인생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잠잠히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인도함을 받았던 인생. 어두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손 붙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인생, 욥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 맛이 있었는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의 골방은 있었는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었는가? 이것이 욥이 고백하는 첫 번째 그의 인생의 회상입니다. 욥이 본인의 인생을 회상하는 두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가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앉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지.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다네. 나를 아는 이들은 다들 나를 좋게 여기고 어딜 가나 좋은 평판을 얻었다네. 21절, 25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 말을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말없이 내 말을 곱씹었지. 그들은 나의 조언을 봄빛처럼 반기며 남김없이 받아 마셨어.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시름을 잃어버리곤 했네.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범을 보이면 그들도 그 길을 따라 살았다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지. 예, 욥은 존경받는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욥은 이러한 환대와 존경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욥은 그 비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욥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 사람들이 요셉에게 집중했었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그가 말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 지도력이 무엇입니까? 지도력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죠. 욥은 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존중하고 들어주며 따라왔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그의 인생 정리는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세상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메시지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들의 처치를 대변했어.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축복하고 유족들도 나의 조문을 받고 힘을 얻었지. 나는 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 눈먼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네. 궁핍한 이들의 아버지였고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지. 노상 강도들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훔친 것들을 돌려주게 했어. 예, 욥은 나누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가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약자들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약한 자들을 강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린 거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에 대하여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늘 약한 자를 마음에 두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잖아요. 욥기 1장에 하나님은 욥을 두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성경은 계속해서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그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언제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면, 긍휼을 구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연말 크리스마스의 계절, 특별히 날씨가 차갑고 무섭게 차가운 12월에는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는지, 모든 것을 회피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고독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정처 없이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우리가 맡은 청직이라면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그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우정을 나누는 삶, 존경받는 리더의 삶, 이웃을 살뜰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까지 와서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 누명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성도들은 첫 번째는 고난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잘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데도 세상적인 많은 재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죽는 날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율법적으로 선을 행하면 정말 그 원리대로 복을 받고 율법적으로 악을 행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율법적으로 옳은 삶을 선택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저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성경은 이런 측면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의 기록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 잘 믿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하며 유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고난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짊어지고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또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면류관이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나봇입니다. 아합 시대에 포도원을 가졌던 사람. 그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합이 그것을 팔라고 할 때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절했지만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의 치정을 덮으려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고 나서 그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성경에는 의의를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낼 때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처럼 하나님께 변호를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욥은요, 지금 마지막 변론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재판장인데 내 변호를 좀 주님이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재판장인 걸 우리가 알아요.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변호해 줄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위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욥과 같은 그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욥은 지금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재판관인 걸 알지만 주님이 나의 변호자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나를 변호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약자들을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펼쳐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변호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왜 고통당해야 하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밖에 없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니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